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로 집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참 교회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길게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없는 기도가 가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꼭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교회가 27년 전에 설립을 했어요. 27년 전에 설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이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 동안에 서울교회는 은혜 가운데 성장을 했고 발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지표, 표지, 영어로 하면 The Mark of the Church, 교회의 마크.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마크를 모자 위에다 달고 다녔었죠, 옛날에. 또 배지를 여기다 달고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의 마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십자가일 것이라고, 어떤 분은 아니야, 물고기야, 어떤 분은 아니야,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보니까 예배당 저 첨탑 꼭대기에 수탁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그 수탁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상징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수탁을 예배당 꼭대기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의 지표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의 지표를 말하는 신학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의식성, 성도들의 교통, 심지어는 치리, 교회는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회의 지표로, 마크로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교회의 첫 번째 마크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렇다고 물고기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교회의 마크는 기쁨이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의 마크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가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저들로 충만히 갖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13절 말씀에서 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을 말해요.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온 세상에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조간신문에 헤드라인 큰 글자로 난 거 뭔지 기억하세요? 아마 기억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저께는 뭔지 아세요? 모를 거예요. 잘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아무리 사건이 커도 그거 별로 기억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이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에다가 좋은 소식, 굿뉴스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서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자리에서 웃으셨다 하는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한 군데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우셨다는 말은 세 번이나 있어요. 웃으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언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라면 우리도 교회를 위한 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서울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다. 첫 번째 마크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헬라 말로 카이레테라고 그럽니다. 카이레테라는 말은 현재 명령 동사예요. 현재형인데 명령. 제가 지난 주간에 헬라어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현재는 뭐냐? 라인이요. 라인. 선을 라인이라고 그래요. 라인이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것. 계속적 동작을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기쁨을 오늘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저께도, 그 전날에도 우리는 계속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읽으면 정확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말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개인은 슬플 때도 있고 개인은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려고 복수 명사 동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일조가 뭔고 하니 생사 간에 살아있든 죽어있든 죽든 너희에게 위로가 무엇이뇨?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가 무엇이뇨? 아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언젠가 한번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생사 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뇨? 아, 경제가 아 이제 7% 성장을 했다. 아, 나라가 통일이 됐다. 그런 것이 위로입니까? 대통령이 좋은 분이 되셨다. 무슨 국회의원이 훌륭한 분이 되셨으니까 잘 될 거야.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생사 간에 죽을 때도 살 때도 살 때도 죽을 때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다. 저나 여러분이 이씨 가문에,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각각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위로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최고의 죽어서도 예수 안에 있어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비록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위로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지막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거든요. 천국 시민은 희락을 가진 사람이 천국 시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쁘고 교회 오시는 시간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내게서 이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 하나님의 특은을 받아서 용서받은 기쁨,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의롭게 살 수 있고 평강스럽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신구약 성경책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심한 음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몹시 엉뚱한 엉터리 같은 음해를 당했을 때에 욥기서를 먼저 읽어봤어요. 다시 욥기서를 읽는데 위로가 안 돼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지만 수십 번 읽던 마태복음을 다시 읽다가 새벽 3시경에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서 13장 14절을 읽게 됐습니다. 14장 13절을 읽게 됐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빈들로 가시니. 그 한 번 읽었겠습니까? 열 번 읽었겠습니까? 아마 100번, 200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다가 놀란 것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는 그 말씀에 눈이 멎은 거예요. 거기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셨으면 됐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라서 죽었는데 그 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다.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세례 요한이 왜 억울해요? 왜 원통해요? 뭐가 분해요?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으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안타까워하는 하소연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교제라는 말을 자주 제가 했어요.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fellowship, 교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면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신약에 나타난 코이노니아의 개념. 그것은 교제라기보다는 participation, 참여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아무개가 나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악수하고 편안하시기 빕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할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겠죠.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김 집사님 안녕하시죠? 편안하세요? 악수했어요. 나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여를, 그 사람의 삶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뭔지,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게 뭔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말해요. 그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는 기쁨이 없어요. 의로운 생활을 할 때에 기쁨이 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죄를 짓고 도망다니면서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가는 표지, 마크는 기쁨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기뻐하고 헤어지며 기뻐하고 일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며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마크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으로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난주일에 제사장됨,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못하는 것인지를 배웠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Kingdom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먼 나라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소예요. 천국의 원형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 천국의 지소가 이 세상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 소굴이 돼서 싸움하는 교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도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기쁨도 거룩한 기쁨이어야 한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가 기뻐하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것 이루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문화적 차원에서 거룩을 설명해요. 아무개는 주초,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름도 한 번도 안 한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게 거룩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한 것을 얘기해요. 음담패설을 말하지 않고 나쁜 욕설은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주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까요? 오히려 이 사람이 지나치면 결의론적 사상에 끌려가 위선자가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 앞에 남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외식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외식자가 되고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40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라.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구를 어떻게 거룩합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면 회개하게 하겠어. 회개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받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막에 있는 촛대나 기름병이나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중요한 제목입니다.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구가 되게 하라 그 말. 하나님 목적에 맞는 기구. 촛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만 사용해야지 이걸 다른 데로 또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라.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이 뜨는 심장 옆에 가까이 이걸 늘 끼고 다녀야, 그리고 걸음을 걸어도 갈지자로 걸어야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을 못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거룩을 말하는 거죠.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 생각,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청년은 7년 동안 자기가 사모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후일에 장인이 된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 7년 하면 딸을 주겠지 하고 했는데 이 약속대로 정말 딸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놀란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라헬을 안고 잔 줄 알고 아침에 잠을 깨서 보니 레아를 안 것이 아니라, 라헬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안고 잤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속임에 빠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님을 속였어요. 외삼촌을 속였어요. 그 남을 속이더니 마침내 외삼촌 앞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라헬을 아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이 말씀은 변증학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변증학 교수가 나와서 칠판에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그 무슨 말인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써놓고서 하는데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야곱이 속은 말씀이에요.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자기 논리와 자기 편견을 가지고서는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구별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주님 뜻에 맞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 거로 이 세상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속화된 교회가 있어요. 거룩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가 있다.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요. 가령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가 그게 정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수로 따지는 거예요. 누가 다수표를 얻었느냐, 누가 어느 편이 더 수가 많으냐, 그 다수를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도 어느 만큼 머릿수가 많으냐,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숫자를 막 늘리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세속화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교회의 아젠다를 보면, 의제를 보면 그게 드러나요. 오늘 교회가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인간을 차별대우하는 것, 혹은 생태학, 권력과 금력과 평화를 강조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시기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주장해야 된다. 전쟁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읽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시는데 그 말씀은 다 헛된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쟁은 결국은 평화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지를 않으셔요. 악은 사사를 통해서 다 진멸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신학을 인간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에르 바하라는 사람, 보나드 쇼라는 사람은 신학은 정치학이다, 정치적이다. 신학이 정치학입니까? 돈과 오락 중심의 교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경건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진리로 거룩해진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 삶이 천국 시민답게 거룩한 삶이 될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개인 개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기쁨이 첫 번째 마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진리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거룩을 유지하려면 진리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밖에 있는 기쁨, 그것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진리 밖에 있는 거룩, 그것은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터 위에 기쁨도 거룩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을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철학 시간에 첫 번째 철학 교수가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대개 철학에서 말하기를 보편타당한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보편타당한 것. 가령 하나에다가 하나를 보태면 둘이 된다. 그것은 보편타당한 진리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에다 하나를 보태면 꼭 둘만 됩니까? 열하나도 될 수 있어요. 셋도 될 수 있어요. 열도 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셋이 되고 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요만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건물에 짓는데 100명이 인원이 노력 인원이 동원되면 열흘 동안이면 이 정도 건물을 짓을 수 있어요. 열흘이면. 그러면 아 1,000명을 동원하면 며칠에 짓을 수 있습니까? 100명을 동원하면 열흘에 짓는 것을 1,000명을 동원하면 하루에 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1,000명이 동원돼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시멘트, 콘크리트 할 때 그걸 굳어지는 시간도 있고 거기는 하루에는 도무지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보편타당한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보편타당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가 있어요. 사실도 진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건물을 하루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수수깡이 집으로 짓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루에 지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수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person, 인격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의 인격이, 인품이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진리가 없는, 진리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개인이 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라면 그는 진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Scripture is sufficient.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유일성을 말해요. 졸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으로. 이 말은 Scripture is sufficient.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아, 청년 전도를 하려면은 가스풀송을 해야지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그 옛날 찬송 불러서는 청년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스풀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질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청년 전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정치도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경제 이론도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충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데 곧 옳은 행실이라. 흰 세마포 옷이란 말은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산다,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거룩해지는 수단이 뭘까? 말씀으로. 17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거룩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말씀 따라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사랑으로, 요한일서 1장 4절 5절,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은 씻는 것을 말해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심판신앙도 가져요. 부활이 없이 심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심판신앙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봉건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든가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은 참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포스트 모던, 현대 이후, 포스트 모던이니까 현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법이 없어요. 규범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행, 말씀과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이 성별되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하고 진리가 없이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다 했으니 참 기쁨도 없으니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거룩에 이르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과 거룩과 진리에 잡힌 마크를 붙인 서울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적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접하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